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국제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신중하고 실용적인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판문점 선언 2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남북 협력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길을 찾아 나서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남과 북은 하나의 공동 생명체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평화 공동체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가 남북한의 새로운 양자 협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남북 간 협력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협력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년 전인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가진 첫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공동의 목표로 하는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한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김정은 위원장이 살아있으며 건강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특보는 어제 미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1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오늘 미국 내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는 각각 98만 명과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일부 주가 경제 활동을 다시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남동부 조지아주와 오클라호마주 등에서는 미용실과 체육관 등 일부 업종이 이미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가장 피해를 본 뉴욕주도 오는 5월 15일 이후부터 단계적인 경제 재가동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오늘 세계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300만여 명과 20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 이어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일일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정점을 넘어서면서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여전히 수천 명대 일일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당분간 규제 조치를 해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우한의 모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어제 모두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미펑 대변인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우한과 전국 의료진의 공동 노력 덕분에 우한 병원에서 치료받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는 4월 26일 현재 한 명도 남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중부 우한의 화난 수산시장에서 지난해 12월 말 처음으로 보고된 뒤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바이러스 진원지 우한에서는 4만 6천여 건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됐는데, 이는 중국 전체 환자 수의 50%가 넘습니다. 또 중국 전체 사망자 수의 80%가 넘는 3,800여 명이 우한에서 발생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 연장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어제 미 뉴욕타임스 신문과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이란 무기 금수 조치 연장을 받아들일 경우 미국이 이란 핵합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6개월 안에 재래식 무기를 구매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무기 금수 조치를 끝내는데 절대 합의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우리는 유엔 안보리가 무기 금수 조치를 유치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옵션을 행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이 두달 안에 요르단강 서안지구 유대인 정착촌 합병을 허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유럽의 한 이스라엘 기독교 단체와의 화상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발표한 중동 평화 구상에서 미국이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7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의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군을 완전 통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정보 판단에서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잠행 속에 중국 의료진의 방북 등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다수 국가들과 불법 군사 협력과 무기 거래를 지속하는 정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이 같은 소문을 반박했습니다. 한반도 정세 불안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진화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가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이 같은 판단을 자신 있게 할 정도의 정보 역량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26일 재단법인 한반도 평화 만들기 주체로 열린 한중 비전 포럼에 참석해 정보 평가의 과정과 근거에 대해선 그 특성상 공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도 27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NSC 상임위원회에서도 밝혔듯이 현재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라는 그 입장이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3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이례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 위원장이 강원도 원산 지역에 머물며 현지 지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정상적인 집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또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존 하이튼 미국 합참 차장이 국방부 언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여전히 북한 핵 무력과 군대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정보 판단에서 한국과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하이트 합참 차장의 발언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정보 평가를 한 후 근거를 갖고 얘기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문정인 한국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별보좌관도 26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살아있고 건강하다며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특보는 김 위원장이 지난 13일 이후 원산에서 머물고 있다며 아직 아무런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과 문 특보의 이런 잇단 발언은 한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특이 동향이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이 계속 제기되자 이를 진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한국 정부가 정보 능력을 앞세우면서까지 이례적으로 진화에 나선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방치하면 일단 일파만파로 커집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제시장 증시, 외교안보 정책, 그다음에 역으로 북한 내에 들어가는 정보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기사들, 추측성 기사들은 근거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평양에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26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 지도자의 사망설이 가짜로 밝혀진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북한이 발표하거나 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김 위원장의 상태를 알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떠도는 루머엔 김 위원장이 심장과 관련한 모종의 수술을 받았다는 점이 자리 잡고 있어 여느 때와는 상황이 좀 달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김 위원장이 평양에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평양에서 김 위원장이 현재 가망이 없는 상태인지를 놓고 설왕설래가 있고 불안한 심리를 반영한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신변을 확인할 수 없는 일상적인 동정 수준의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내용 라디오 매체인 조선중앙방송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김 위원장이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건설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이후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보름째 공개 행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주 넘게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의 건강과 신변 이상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의료진들이 대거 북한을 방문했다거나 김 위원장의 전역 열차가 원산에서 대기 중이라는 등 다양한 보도가 쏟아지고 있지만 아직 확인된 내용은 없는 상태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자맹으로 촉발된 건강 이상설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내부 소식통이나 미국과 중국 정부 당국자 등을 인용해 김 위원장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김 위원장이 이미 사망했다거나 반대로 김 위원장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상반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성한 추측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없는 상태입니다. 로이터통신은 24일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조언을 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를 포함한 팀을 북한에 파견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이번 방북은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의 고위 관리가 이끌었으며 이들은 베이징에서 23일 북한으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통신은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고 비밀스러운 나라인 만큼 지도자의 건강은 국가안보 문제로 다뤄진다면서 김 위원장의 위치나 상태 등에 대해선 어떤 구체적인 사안도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 중국 의료진과 관련한 좀 더 구체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26일 중국 공산당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에서 약 50명의 의료 전문가 팀이 23일 혹은 그전에 북한으로 파견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의료진은 베이징의 인민해방군 총의원 소속으로 숭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이끄는 형태로 방북했다고 전해 로이터 통신의 보도 내용을 일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신문은 이번 방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둘러싼 폭넓은 지원이 목적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민간 위성 사진 자료를 분석해 김 위원장이 원산 일대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38로스는 원산 휴양시설 인근에 위치한 기차역에 김 위원장 전용으로 추정되는 열차가 21일 이후부터 정차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15일 위성사진에선 관측되지 않았던 이 열차는 21일과 23일자 위성사진에서 확인됐는데 산팔로스 측은 이 열차가 이후에 떠났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열차는 길이 약 255m로 기차의 상당 부분은 지붕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처음 불거진 직후 김 위원장이 원산 일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는데 위성사진에 드러난 전용 기차가 이런 사실을 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 매체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좀 더 신중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26일자 보도에서 밀폐된 국가의 진실된 정보 부재로 인해 현재 김 위원장과 관련한 소문이 만연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스 매체나 소셜미디어 계정에 따라 김 위원장이 단순히 발목을 삐었다가 회복했다거나 심장수술 후 중대한 위험에 빠지고 혹은 뇌사나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상태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가능성을 제기한다는 내용도 기사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대중의 시야에서 수주간 사라지거나 건강에 대한 추측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관리들도 과거 내놓은 예측이 틀린 적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의 애나 파이필드 베이징 지국장도 26일 기사에서 김 위원장이 최초 심장수술을 받았다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 이후 지난 한 주 동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추정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소문이 평양에도 퍼졌으며 이로 인해 사재기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소식통을 인용해 평양에서 헬리콥터들이 낮게 비행하고 있고 북한 국내와 중국과의 국경을 오가는 기차들도 중단됐다는 소식도 담았습니다. 다만 파이필드 지국장은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완전히 틀린 것으로 드러난 전례로 비춰볼 때 자신은 항상 매우 조심스럽다면서 지금 자신이 줄 수 있는 대답은 모른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이후 26일 현재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는 20일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평안북도 묘향산 지구 내 향산진료소에서 심혈관 시술을 받고 인근 별장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21일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CNN 방송이 김 위원장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번 사안이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한편 익명의 미 국방부 고위 관리는 24일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북한 지도부의 상태나 김정은의 건강에 대한 징후를 관찰하거나 어떤 추가 정보도 받은 적이 없다며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주변국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그의 평소 건강 상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36살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체중입니다. 지난 2012년 집권했을 때만 해도 김정은 위원장은 그리 비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배가 나오고 얼굴살이 찌는 등 신체 변화가 뚜렷해졌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2016년 7월 국회 보고에서 김정은의 몸무게가 2012년에 90kg, 2014년 120kg, 2016년에는 130kg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습니다. 4년 만에 40kg이나 늘었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의 키는 170cm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정도 키에 몸무게가 130kg이면 고도 비만에 해당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지난 1990년대 미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케네스 퀴노네스 박사는 과도한 체중의 흡연 습관 등을 감안할 때 김 위원장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o a young man, when he is that overweight, smokes and has diabetes, it is very possible for them to have severe stroke, blood clot.
김정은 위원장의 비만 문제는 2018년 9월 20일 남북 정상회 백두산 등반 때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문재인 한국 대통령 부부와 함께 백두산에 오른 김정은 위원장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겨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방송 카메라에 포착된 남북한 정상 부부의 대화 내용입니다.
감사하지. 네, 뭐 아주 인정도.
얄미우십니다. 얄미우십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은 2014년에도 건강 이상설의 획자였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9월 3일 평양에서 모란봉 악단의 공연을 관람한 뒤 40일 가까이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 창건 기념일인 구구절과 노동당 창건일에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건강이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습니다. 그러다 10월 14일 김 위원장은 평양의 위성과학자 주택지구 완공식에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한국국가정보는 국회에서 김 위원장이 5월께 왼쪽 발목 복사뼈 부근에 낭종, 즉 물혹이 생겼고 9월에서 10월 초 사이에 유럽 등 해외 의료진을 초청해 물혹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수술했던 왼쪽 발목에 문제가 재발했을 수 있다고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연장이 있었을 때 뭐 발목 낭종이 재발했거나 또는 어두워둑할 때 산에 오르다가 넘어져서 이제 발목이나 이제 얼굴을 다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김 위원장은 또 줄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속 요리사였던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 씨는 자신이 펴낸 책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10대 중반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관영 매체에는 군부대나 공장, 기업소는 물론이고 병원이나 육아원에서도 김 위원장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술도 많이 마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지모토 겐지 씨는 2016년 4월 평양을 방문한 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하룻밤에 포도주 10병을 마셨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과체중으로 인한 비만과 흡연, 음주는 모두 심장병 발병 요인입니다. 게다가 김 위원장은 심근경색 가족력을 갖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은 1994년 82살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또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8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3년 뒤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인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츠 국장은 VOA에 김정은 위원장이 4월 11일 정치국 회의 직후 수술이 아니라 치료를 받았고 그 후 평양을 떠나 요양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He left Pyongyang somewhere very shortly after the Politburo meeting. And that he went, he underwent some sort of medical treatments.
다만 김 위원장이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는 모른다고 켄 고스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젊지만 비만과 흡연, 음주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체중 감량과 금연 그리고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언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VOA 뉴스 최홍기입니다.
북한이 이란과 베네수엘라, 예멘 등과 불법 군사협력과 무기 거래를 지속하는 정황을 조사 중이라고 유엔 전문가 패널이 최근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다수의 중국과 러시아 회사를 통해 주류 수입을 시도하다 적발됐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한 연례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과 다수 국가가 연루된 불법 군사협력과 무기거래, 주류 수입 등 다양한 제재 위반 사례들을 적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주요 불법 무기 거래자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생필무역회사 등이 이란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회사는 모두 안보리 제재 대상이며 미 행정부의 이란, 북한, 시리아 대량살상 무기 확산 방지법에 따른 독자 제재 대상에도 올라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회원국의 제보를 기반으로 하원모, 김학철 등 북한 국적자 두 명이 현재 이란에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가 2000년대 중반부터 사용했던 광산개발지도국이라는 이름을 2015년부터 2일 총국으로 변경해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현직 이란 주재 북한 외교관이 금과 현금 밀수에 가담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같은 밀생이가 적어도 2009년부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공항과 이란 테헤란 공항 사이에서 외교적 경로를 통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 패널이 회원국의 제보를 바탕으로 공개한 6명의 밀수 가담자 명단에는 현직 북한 외교관뿐 아니라 전직 외교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생필무역회사의 전 대표와 부대표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됐습니다. 또 보고서는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군사적으로 협력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남미의 베네수엘라와 북한 사이의 군사와 기술 협력 정황을 새롭게 제시하며 관련 정보를 당국에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디오스다도 카벨로 재헌의회 의장이 작년 9월 북한을 방문해 군사 및 기술 협력을 약속하는 일련의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보도가 있으며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예멘의 후티 반군과 북한 간 방위 사업의 협력과 관련해 두 건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군사 장비 담당 부처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가 시리아 국적자와 단체를 대리인으로 이용해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탄도미사일을 후티 반군에게 공급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또 전문가 패널은 미얀마 정부에 2006년 10월 이후부터 탄도미사일 개발 협력을 포함한 북한과의 군사협력에 관한 정보와 문서를 공유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와 북한의 무기협력에 관한 조사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리트리아 방위군이 운영하는 에리테 컴퓨터 조립통신기술회사가 군사용 통신장비 기업을 가상해 북한의 정찰총국이 말레이시아에 둔 유령회사 글로컴으로부터 무기 등 물품을 제공받는다는 설명입니다. 또 전문가 패널은 무기 제조와 수출 업체인 에리트리아 대표 김광림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북한이 콩고 민주공화국의 대통령 경호대에 군사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무기를 판매한 사례와 콩고에서 금광채굴에 관여한 점도 지적됐습니다. 한편 올해 최종 보고서는 북한의 불법 주류 수입에 중국과 러시아 회사들이 연루된 사례도 자세히 밝혔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러시아의 유명 주류 회사인 발티카 맥주 회사가 그 가운데 하나로 중국 소재 무역회사 두 곳에 지난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약 4천 상자가 넘는 맥주를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두 화물 모두 북한이 최종 목적지였다는 의혹 때문에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에서 압류됐습니다. 또 다른 러시아의 니바 증류주 회사는 중국 네몰고 자치군의 러시아 식품 수입회사에 9만 병의 보드카를 발송했지만 네덜란드가 이 화물이 궁극적으로 북한으로 향한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작년 2월에 압류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문가 패널은 벨라루스의 민스크 포도주 공장이 북한의 보드카를 운송하려는 정황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레이뉴스 지다겸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주요 국가들로 시에라레온과 네팔을 꼽았습니다. 두 나라가 북한의 석유 밀수를 보고하고 북한의 사업체를 폐쇄하는 데 앞장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택선 기자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23일 트위터를 통해 시에라리온과 네팔에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들 두 나라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쓰이는 자금을 막는 데 일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에라리온은 북한의 석유 밀수를 보고했고 네팔은 북한 사업체를 폐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는 이들 두 나라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습니다. 시에라리온은 해양부 명의로 대북제재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자국에 등록된 선박의 불법 활동을 보고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시에라리온의 선박 등록을 한 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북한의 불법으로 정제유를 운반한 선박은 센린01호와 호콩호, 비파인호 등 5척입니다. 이들은 모두 27차례에 걸쳐 약 17만 6,500배럴의 정제유를 북한 남포항으로 직접 운반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정한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의 35%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해 41만 8천 배럴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고 보고했는데 시에라리온 해양부가 보고한 양을 합산하면 한도인 50만 배럴을 훌쩍 넘습니다. 시에라리온 해양부는 앞으로도 자국에 등록된 선박의 불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겠다고 항조했습니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또 네팔 당국이 지난해 북한 의료진들이 근무하던 병원의 운영 허가를 갱신하지 않고 닫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해당 병원에서 일하던 북한 의사는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비자 없이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며 네팔 당국이 병원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 7명을 추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네팔은 지난해 11월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북한 노동자 송환 이행 보고서에서 네팔 산업자원부가 북한이 투자한 사업체를 모두 폐쇄하는 조치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투자한 사업체에 대한 송금 역시 2019년 10월 31일 이전에 모두 중단됐다고 항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12월 네팔 국립수사국은 네팔 정부의 지시를 어기고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던 북한인 노동자 10명을 추방하고 북한 국적자가 불법으로 운영해온 식당과 병원,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등의 문을 닫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2월 약 2,930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4일 웹사이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의 2월 공급량은 전달의 2,000톤에 비해 약 50% 늘어난 규모입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는 월 평균 2,500톤이었습니다. 한편 중국은 올 1분기에 러시아의 2월 한 달 공급량에도 한참 못 미치는 약 540톤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에서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각국에 매월 대북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북한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유엔 녹색기후기금이 지원하는 약 75만 달러 규모의 사업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엔 녹색기후기금이 지원하는 북한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재고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의 수행기관인 유엔식량농업기구는 2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지난 20일 제재 면제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사업 관련 문서를 제출해 검토를 요청했지만 제재 면제를 승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겁니다. 대북제재위원회와 식량농업기구 중 두 기관 모두 제재 면제 승인이 거부된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부유의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식량농업기구는 제재위원회가 대북사업에 관한 제재 면제를 불허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기구는 그동안 기술협력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요청했다며 사업활동이 제재 면제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부 사업들은 승인되고 일부는 거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하는 가운데 모든 유엔 회원국의 요청에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20일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 지원 사업이 인도주의 사업 제재 면제 요건에 미달했다는 판단으로 사업 진행을 반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미국이 안보리 회원국에 보낸 서한에서 약술된 활동들은 북한의 민간인을 위한 지원보다는 광범위한 북한 부처, 학술기관, 연구기관에 대한 폭넓은 조직 훈련과 기타 관료적 지원을 기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관한 입장을 묻는 부유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 당국과 식량농업기구는 작년에 공동 작성한 사업 제안서에서 사업 활동들이 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역량 구축과 워크숍,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75만 2,100달러 규모의 능력 배양 사업 신청서를 작년 8월에 처음 제출했고 이후 유엔 녹색기후기금은 지난해 12월 대북 사업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녹색기후기금 홈페이지에 따르면 사무국은 현재까지 총 136개 국가에 361개 능력 배양 사업을 승인했고 그 규모는 2억 3,400만 달러에 달합니다. 후에 뉴스 지다경입니다.
북한이 핵탄두 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미국 민간단체의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를 총 35기로 추정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미국 과학자연맹 FAS는 이달 갱신한 전 세계 핵전력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탄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를 총 35기로 추정했습니다. FAS는 북한은 두 차례의 10에서 20킬로토큼 핵실험과 한 차례의 200킬로토큼 이상 핵실험을 포함한 총 6차례의 핵실험 이후 대략 35기의 탄두에 충분한 핵물질을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몇 기의 탄두를 조립 혹은 배치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탄두 보유수가 증가한 근거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FAS는 스웨덴 정부 산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와 전 세계 핵 전력 현황을 공유하는데 시프리는 지난해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추정치는 최대 30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FAS는 북한 외에 중국과 파키스탄, 인도도 핵탄두 수를 늘리고 있다며 중국은 320기, 파키스탄은 160기, 인도는 1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FAS는 핵보유국들은 핵무장 해제가 아니라 대량의 핵무기 보유를 계획하고 있으며 핵무기가 국가 전략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 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FAS는 감소 속도는 지난 30년에 비해 느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영국은 전체 핵탄두 수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보유한 핵탄두 수는 각각 6,372기, 5,800기로 추정돼 전 세계 핵탄두 수의 약 91%를 차지했습니다. 영국은 총 195기의 핵탄두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FAS는 프랑스와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며 보유한 핵탄두 수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프랑스와 이스라엘은 각각 290기와 9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FAS는 냉전 시대 핵무기 감축에 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핵탄두 수는 2020년 초 현재 약 13,410기로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7일 남북정상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협력 재개 의지를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협력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가 남북협력의 새로운 기회일 수 있고 지금으로선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협력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협력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첫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공동의 목표로 확인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후 두 차례 추가 남북정상회담과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 지난해 6월 미국과 남북한 정상의 판문점 3자 회동 등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과의 대화도 단절하면서 남북 간 합의했던 협력 사업들이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의 실천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인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남북한 철도 연결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겠다며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동해선과 경의선 연결의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27일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 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열고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공사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동해선은 부산에서 출발해 북한을 관통해서 러시아와 유럽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실현을 위한 핵심 노선 중 하나입니다. 한국 측에선 동해선의 북쪽 구간인 강릉에서 제진 간 110km 구간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바꾸는 원대한 꿈도 남과 북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부터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와 희망의 지대로 바꾸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도 동해 북부선 사업을 계기로 각종 남북협력사업에서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관되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북 간 이런 합의한 사항이나 이런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적정한 시점에 북한과도 이제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협력 사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최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거둔 압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힘을 실어준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북한의 냉담한 반응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의 조율 문제가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라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27일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미북 비핵화 협상이 꽉 막히면서 판문점 선언 이행도 답보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감염병과 오는 11월 미국 대선으로 당분간 남북관계와 미북관계의 돌파구를 만들기도 어려워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안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t was a hopeful beginning. I think it was a good diplomatic move by the Republic of Korea.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은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2년 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은 한국 정부가 좋은 외교 움직임을 보인 희망찬 시작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항상 워싱턴과 평양 간 진전에 좌우된다며 아직 그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북 협상이 교착 국면에 놓이면 한국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만큼 북한과의 관계에서 운신의 폭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스 에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2년 전 남북정상회담이 긴장의 한반도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역사상 첫 미북 정상 간 만남을 견인한 데에는 의의가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핵 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북한의 경제 지원과 협력을 제공할 용의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경제협력을 핵 문제의 진전과 연계시킨 문 대통령에게 불만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내 일각에서는 남북 간 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남북 경협과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연계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방침인 만큼 북한이 핵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양국 관계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계기로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보려 시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정부가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솔직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북한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문 대통령이 적어도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남북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세이머 전 조정관은 이런 움직임이 무역과 투자를 원하는 김 위원장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 이후를 잃어버린 시간으로 표현하며 미북, 남북 사이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We took kind of very vague assurances.
두 선언에는 매우 모호한 보장이 담겼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날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미국과 한국 관계 개선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a game changer would be a better US-RK relationship.
하지만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 미중 관계에도 매우 나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영내에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관계를 갖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힐 전 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미북 간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졌고 북한은 지난달 4차례 9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지난 14일에는 순항미사일 실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 2주년과 다가오는 싱가포르 선언 2주년을 맞아 다른 시작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입니다.
Certainly those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launches were in viol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ut however, the most important thing is, I think you're right, it's the
북한의 단거리 탄도일 미사일 발사는 분명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판문점 선언 2주년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라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판문점 선언이 1992년 남북 기본 합의서보다 한 발 더 나간 것이라며 선언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판도를 바꿀 결정적 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는 한국 정부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간 대화는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을 더 가깝게 만들 다수의 경제적 인도적 사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북한의 싱가포르 선언 이행을 위한 미국의 대화 제기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선언 모두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화해가 목적인 만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지난 2년은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이상적인 목표가 얼마나 실현하기 어려운 것인지 보여준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전쟁 종식과 한반도 핵제거 목표는 한국 정부 단독으로 이룰 수 없으며 다른 당사국, 특히 북한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하지만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며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핵심 장애물로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이달 말로 예정됐던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 회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내년으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국제적 차원에서 북한 핵 문제 등을 다루었던 주요 행사들이 코로나 사태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의 구스타보 줄라비넨 의장은 최근 성명을 통해 2020 NPT 평가 회의를 내년 1월 4일에서 29일로 연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 NPT 평가 회의는 당초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미국 뉴욕의 UN 본부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NPT 측이 지난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에 개최 시기를 내년 1월로 잠정 발표한 겁니다. 질라비덴 의장은 팬데믹이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불확실함과 이미 연기된 올해 다른 일정들과 빽빽한 내년 계획 등으로 인해 평가회의 일정을 잡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평가회의 기간을 크게 단축하지 않는 한 내년 1월 개최가 유일한 선택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일정도 코로나 상황과 유엔 본부의 활동 재개 여부에 따라 잠정적이라며 추후 회원국들과 함께 내년 1월 4일에서 29일 평가회의 개최 일정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질라비넨 의장은 밝혔습니다. NPT 회원국들은 1970년 핵확산 금지 조약 발효 이후 5년마다 회의를 열어 핵 군축과 핵확산 방지, 평화적 핵 에너지 이용 등을 평가해왔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4월 열린 사전 준비회의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 FFVD를 촉구했고 회원국들도 미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하는 등 북한 핵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습니다.
We must resolve the crisis created by North Korea'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by ensuring its final and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앞서 VOA에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6월 1일까지 행사 대북 또 국제사회의 다자간 군축 협상 문제 등을 협의하는 UN 군축회의도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제네바 UN 3월 10일 중단됐습니다. 5월 25일부터 2차 회기를 시작해야 하지만 UN 본부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회의 재개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북한은 그동안 유엔 회원국으로서 군축회의에 참여하며 핵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특히 올해 2월 열린 회의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협상 교착과 관련해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It showed itself that my country was cheated and betrayed.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북한은 미국에 속았고 배신당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미국 대표는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북한이며 배신당하고 속은 건 북한 주민들과 한국민들, 영내 모든 사람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only people that have been quote cheated and betrayed are the people of the DPRK,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 of the entire region.
한편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24일 VOA에 관련 회의들이 국제사회에서 북한 핵 문제를 환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북핵 문제는 근본적으로 미국 또 한국 등 관련국들이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장기화될 것을 염두에 둔 새 표준 정립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훈련과 파병 계획, 부대 이동 등도 모두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기자회견에서 6월 30일까지 연장한 미군 이동 통제령의 적절한 해제 시점을 숙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호프먼 대변인은 통제령이 해제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세계 규모의 복잡한 인사 이동 적체 문제에 대해 국방장관이 15일마다 재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ooking at the stop movement order and when that will be lifted. Right now it has been extended until June 30th.
호프먼 대변인은 또 방역 조치와 함께 향후 훈련을 바이러스 이전의 정상적 운용 수준으로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부대 운영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새로운 표준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파병 방식의 변화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I said the new normal, I think, is the indication of what it would be, is that there are going to be changes to how we operate.
앞으로 출항 전이나 입항 뒤의 병력에 대한 추가적 검역 절차와 격리 조치 등을 강화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장병 간 사회적 격리 조치도 계속 시행하면서 질병통제예방센터 등 범정부적 지침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군에 대한 검진은 감염 징후가 보이는 장병들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전략군 등 핵심 병력, 해외 파병 장병, 나머지 군 전체 인력 순으로 검진 역량을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bviously, tier zero, people who show symptoms, people who may have been exposed, we're going to test them as quickly as we can.
한편 호프먼 대변인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중국의 최근 정보 공작에 대해 불행한 일이라며 이번 사례를 통해 중국이 약속해온 공약과 실상이 다르다는 점을 동맹들과 파트너들이 깨닫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본국에 보내는 송금이 올해 20% 감소할 것이라고 세계은행이 전망했습니다. 송금을 받는 가족이 대부분 가난한 나라 국민이어서 연쇄 타격이 크다는 지적인데 탈북민들의 대북 송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은행은 지난 22일 성명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경제위기 여파로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본국에 보내는 송금이 올해 2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5,540억 달러에서 4,450억 달러로 19.7% 감소해 수십 년 만에 최악의 낙폭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세계은행은 이주 노동자들이 체류하는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적 타격을 받으면서 고용에 취약한 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수입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어두운 전망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끄는 건 이주 노동자들이 본국에 보내는 송금 규모가 전 세계 모든 개발 원조액을 합한 것보다 3배 이상 많아 개발도상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멜패스 세계은행 총재는 이주 노동자들의 송금은 개발도상국들의 필수 수입원이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가 이주 노동자들이 집으로 보내는 송금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은행의 디립 라타 경제분석관은 22일 화상 인터뷰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송금이 가족의 의식주는 물론 사업 투자와 자녀 교육, 보건 개선 등 빈곤 퇴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when they receive money, they use that for food, for housing, for clothing, for business investment, for sending children to school.
특히 네팔이나 남수단 등 많은 빈곤국의 경우 송금이 국가 수입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유엔사나 국제농업개발기금에 따르면 전 세계 2억 명 이상의 이주 노동자가 8억에서 9억 명에게 송금해 세계 인구 7명 중 1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송금액이 내년에 5.6% 반등해 4,7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각국 정부가 이주 노동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한국과 미국 등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의 대북 송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해 초 탈북민 4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분의 1에 가까운 125명이 북한의 가족에게 송금했고 연평균 송금액수는 미화 2,450달러에 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탈북민들의 월평균 소득은 미화로 1,650달러, 경제 참가율은 62.1%에 달하지만 다수가 여전히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국의 경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탈북민들도 수입이 줄고 대북 송금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 농업과학원 출신의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은 24일 BOA에 한국 국민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탈북민만 더 어려워졌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북한에 보내는 송금은 북중 국경 봉쇄로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가 더 어렵다는 것은 북한에 송금하거나 탈북시키거나 이게 어려워졌죠.
하지만 북중 국경 봉쇄 등으로 북한의 경제 상황이 최근 더 어려워지면서 북한으로 송금하는 탈북민들이 줄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입니다.
탈북자들이 일용직이고 돈이 없는 거 사실이고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피부로 느끼는 자기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북한이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 탈북자 여기 있는 분들은 돈을 보낼 수밖에 없고.
게다가 대북 송금은 중국과 북한 내 화교가 전화로 주고받아 북한의 가족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최근에 북중 국경 봉쇄와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최근 북한의 가족에게 송금한 한 탈북민은 BOA에 북한의 경제 상황이 더 열악해져 돈을 더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더 어려워질 때일수록 더 보내야 되기 때문에 송금이야 줄이지 못하죠. 이럴 때 내가 못 먹더라도 다 보내야 되겠는데 또 북한이 어려울 때 더 보내고 싶잖아요. 이게 뭐 그냥 잘 편안할 때 보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액수를 더 줄이거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오히려 더 보낼 수 있으면 더 보내려고 했죠. 왜냐하면 북한이 어려워졌다고 하니까 물가도 많이 오르고.
김 목사는 많은 탈북민이 자신도 생계가 열악한 상황에서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경제 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791년 4월 27일 점과 선의 언어 모스부호를 발명한 미국의 발명가 사무엘 모스가 매사추세츠주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1810년 예일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화가로 활동했습니다. 평소 통신에 관심이 많던 모스는 1932년 유럽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오던 중 과학자 찰스 토마스 잭슨이 사람들에게 전자석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것을 계기로 모스는 전자석을 활용한 전신기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사무엘 모스는 연락을 늦게 받아 아내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워싱턴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사무엘 모스는 아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뉴헤븐 집으로 급하게 갔지만 아내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멀리 있는 곳에 소식을 어떻게 하면 빨리 알릴 수 있을까 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친구 알프레드 베일이 점과 선을 조합하는 방법인 모스 신호를 개발하며 함께 연구를 진행해 모스 전신기 개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1844년 모스 부호를 이용한 첫 송신에 성공합니다. 볼티모어에서 워싱턴으로 모스 부호를 이용해 전보문을 보냈습니다. 모스 부호는 이후 전화가 발명될 때까지 최고 통신수단으로 사용됩니다. 1667년 4월 27일 시각장애와 가난에 시달리던 존 밀턴이 신라권의 출판 계약을 맺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버금가는 대작가로 평가되는 존 밀턴이 저작권을 10파운드에 판 것입니다. 1608년 영국에서 태어난 밀턴은 40대 중반인 1652년 실명합니다. 밀턴의 결혼 생활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세 번의 결혼을 했으며 밀턴의 두 번째 아내와 아이는 1658년 출산 중 생명을 잃었습니다. 신라권은 1658년 지필에 들어갔는데 밀턴이 말을 하면 친구들이 글을 쓰는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664년 신라권이 완성됩니다. 밀턴은 출판업자 사무엘 시몬스와 1667년 4월 27일 계약금 5파운드를 받고 세 차례 1300부를 찍어 팔릴 때마다 5파운드를 추가로 받는다는 계약을 맺습니다. 총 20파운드에 신라권의 저작권 관련 모든 권한을 넘긴 것입니다. 밀턴이 살면서 받은 돈은 모두 10파운드. 1674년 밀턴 사망 후 부인이 받은 돈은 8파운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저희 비오의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비오의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비오의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